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호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음미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우리 앞부분만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추수감사 주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수전절이라고도 있어요. 좀 생소하죠. 그렇죠?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이 수전절은 유다도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제국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돌아가라. 그리고 총독을 세워서 그들을 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또 갈라져 갖고 네 개로 갈라졌다가 이 당시는 이제 주로 큰 그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30대 때인데 엄청난 땅을 다 소유를 하게 됐죠. 평생 동안 그냥 정복하러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준비 안 해도 안 하는 거죠. 그 밑에 부하들이 서로 또 권력 투쟁을 해갖고 여러 개로 나눠줬다가 그중에 이제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큰 땅을 차지한 것이 프톨레미라는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그 동부까지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두 나라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리고 늘 붙었죠. 근데 그 붙은 중간에 바로 이 유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그쪽에 지배를 받았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쇠약해지면서 이 셀라큐스 그 왕이 침략을 해서 유대를 지배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로는 왕인데 상당히 그 유대 민족을 아예 그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심고 자기네들 섬기는 신들의 왕이라 그러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도 집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 율법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구약에 보면 구약이 아니라 우리 신약성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제 정경으로 취급하고 있는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데 카톨릭 쓰는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정경 말고도 외경이라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카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 상, 마카비 하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에서도 4세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읽은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죠. 이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그 상황에 보면 어떤 짓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경이 없을 테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사신을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보내갖고 칙령을 공포했어요. 왕의 명령이다 이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 것. 그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금지 이러는 거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 금지.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하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지키지 않냐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이거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섬기서 세운 거죠. 이렇게까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우스 신상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 Abomination of Desolation이라고 그러죠.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신들의 왕이라고 그런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운 거죠. 그리고 율법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발견은 되는 대로 다 찢어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는 게 발견됐어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이에 꺾이지 않고 부족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족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더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죽어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마따디아라는 유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음만 있을 수 없다. 아들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다들 용감했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세라쿠스 왕조도 대항을 한 거죠. 예. 그 오랜 저항 속에서 드디어 이 헬라 제국의 그 탄압을 물리치고 부분적으로 예. 그리고 잠시나마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마카베오상 하에 나타나는데 이 마따디아는 몇 년 돼서 죽고 그 아들 셋째 아들 가운데 마카베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상당히 용감했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그래서 그 싸움을 물리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 아닌 거죠. 성소는 황폐해 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문들은 타벽이었고 성전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구워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사 안에 있는 적군들을 다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예. 그리고 번제단 거기에 정말로 이 이방 신상이 서 있었던 거 그것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세우고 성소와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 뜰을 정화하고 새로 거룩한 기물들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제단과 성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제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받쳐서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일을 이룬 거죠. 예. 주전 164년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예요.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몰랐죠. 12월 5일. 이것을 이제 수전절이라 그러죠. 8일 동안 지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성전에 다시 불을 붙이고 성소 안을 환히 밝게 하고 그래서 이 수전절을 Festival of Light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 공식 이름은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케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실은 Rededication이죠. 네. 이 그냥 데디케이션하고 리데디케이션하고 다른 것이 데디케이션이라면 새로 성전을 세워서예요. 예, 그건 아닌 거죠. 예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그거 다시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무너진 거 수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수전 수는 고치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런 의미죠. 전을 성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이제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12월 달에 지금으로 하면은 12월 달 이맘때쯤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12월 다음 주인가 그 사이 어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한 건 아닌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4년 주전 164년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8일씩 지키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때는 아까 Festival of Lights라고도 했는데 예. 그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물론 후대에 내려온 저기 예, 전설이긴 하지만 예. 그때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비하신 기름, 관유라 그러죠. 특별하게 제조를 해서 이 성전을 밝히는 데 쓴다 그래서 만든 그 관유가 들었던 항아리 하루분밖에 없었는데 예. 그걸로 불을 붙였는데 8일 동안 태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을 지킬 때 예. 이러한 그 등잔을 씁니다. CD 15. 네, 이거 보여주세요. 네. 한우카라 그러죠.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commemorate the rededication of the temple of Jerusalem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등대에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좌우 네 개씩 하고 가운데 아홉 가지가 있죠. 일곱이 아니라 아홉 가지예요. 메노라 성전 안에 있는 건 원래 일곱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아홉 가지를 왜요? 네. 그 하루분 쓸 기름으로 불을 붙였는데 8일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거 그 하나로 예, 8일 썼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가운데 거하고 제일 왼쪽 거 하나 붙이고 둘째 날은 가운데 거랑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랑 그 다음 거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붙여갖고 8일째 되면 8개 다 붙이도록 이건 그냥 그들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성전에서 쓰는 건 아니고 집에서 이 한우카 절기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각 개인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는 다 저렇게 저거를 한우키아라고 그러죠. 예. 메노라라고 그러지 않고 한우키아.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예. 그 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그걸 기념하는데 그게 수전절인 거예요. 예. 성경 지금 수전절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이해를 알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이해가 쉽죠. 우리 지난번에 초막절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막절이 뭔지 알고 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로 마시라 그러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도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 예, 수전절 겨울이에요. 예.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은 이 겨울에 예, 비가 많이 와요. 그걸 이른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 그 새로 씨앗들을 뿌려서 이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른비가 오는 계절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 그러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동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문이 동쪽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바로 바깥이 성벽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넘어서 감람산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성 안에 성전에 그 벽이 있고 바로 그 안쪽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그래서 비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큰 기둥, 높은 기둥이 길게 쭉 늘어져 있는, 그래서 공간이 무척 크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같이 그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거니시고 있을 때죠. 근데 유대인들이 발견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나름대로 갈등도 좀 있겠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사람인데, 그런데 말씀도 좋은 거, 어떤 거는 엄청난 말씀들을 하는데 어떤 거는 진짜 자기가 사람, 하나님인 것처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라지죠. 예. 한쪽은 아니 자기를 하나님처럼 취급해, 이건 아닌 거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는 소수고 많은 사람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냐, 그래서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이쪽이 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 수전절은 지금 거의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수전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유월절 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체포당해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말했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하는 것이요.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이 있죠. 요한복음에만 보아도 물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걸 마술로 되는 얘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럼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라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물을 떠서 줬는데.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떡 다섯 덩이로 수천 먹을 먹고 열두 광절이가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루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니고데모도 인정했잖아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 그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냐는다는 거죠. 왜요? 내 양이 아니므로. 네. 그렇죠. 양은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양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뭐 풀도 뜯고 막 그러다가 자기 목자가 부르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말씀인 거죠. 그 당시 누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때 뭐 다 양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자들 다 그렇죠. 목자들이 부르면 나름대로 신호를 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름대로. 그럼 그걸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선하고 의롭고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아니 처음부터 너는 아니야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네,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보니까 나를 부르고 있네.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궁휼이 풍성하신지,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신데, 그렇죠? 세상에 이런 분이 없는데, 그렇죠? 예.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여기 있습니다. 달려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그렇죠? 예. 심지어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생을 준다는 거죠. 이걸 누가 뭐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생을 준다고요? 유행가 가사에서나 뭐 영원히 밤낮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뭐 어떡하고 밤낮 영원히 쓰는 거지. 영생을 준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거예요. 누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는데 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데 정말로 말씀대로였던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이 누구인지. 근데 이분이 누구길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와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예.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그 능력, 의지, 이루고자 하시는 뜻, 이거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죠?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오라.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결국 돌을 들어서 치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수전절로 성전을 깨끗이 다 하고 잘하고 잘 장식하고 가꾸고 불을 밝히고.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밝히 말씀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는데 돌을 들어 치려 죽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고 있는지. 예. 성전을 밝히려고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한쪽은 완전히 그 제국을 재판 헬라 제국의 그 왕인데 그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소수로 군대로 그걸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곳의 주인 대신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멸시해서 네. 이 말라기서 마징의 방에 보세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말도 안 되는 한번 네. 1장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네. 1장 6절 7절 8절 요것만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든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은 그 400년 중간에 일어난 일이죠. 주전 164년에 일어났으니까. 그걸 암흑기로 그러죠. 신구약 중간 시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셨던 시대. 말씀으로나 또는 표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시대 입을 다물고 있던 시대 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린다 하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깨끗이 다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중심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떡 드리면 떡을 잡수시겠습니까? 네. 잔을 드리면 술을 잡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늘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떡 올려놓고 술 따라 드리고 과일 같은 거 올려놓고 잘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더러운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이제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제2성전에 속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개축을 하고 좀 확장을 하고 이런 정도지. 이게 뭐 70년이 걸렸건 얼마 많은 세월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장식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제2성전의 연장으로 생각해요. 이걸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지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3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죠. 제3의 성전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그것도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걸 누가 생각하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성전이 살아 움직여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주가 되셔서 정말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세운 성전 보고 감동하면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했는데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밝히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 유사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세상 권세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유대인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이 이랬을진데 온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온 세상이 어둡니다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런 등불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이걸 밝히는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걸 밝혀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런데 저들이 와서 이걸 다 짓밟고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걸 회복해갖고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도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 대신 이런 것들은 다 표적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돌을 들여 쳐 죽이려고 네. 여기에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그런 것이요. 10장 3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렇게 선한 일을 너에게 해보였는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죠. 33절에 보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걸 뭐라고 병자들 고쳐줬는데 그걸 뭐 악하다 그러겠습니까? 떡 다섯 덩이로 수천 명을 먹였는데 그걸 악하다 그러겠어요?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것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은 인정한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은 있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 부활했어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유령이죠. 그런데 유령은 몸이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만져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만져봐라. 먹을 것이 가져와라. 그 앞에서 식사를 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증거들 보면 이분이 부활하신 건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사람으로서?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람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이야기죠. 예. 그게 들리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뭉뚱그려 갖고 그냥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수많은 걸 행했어요. 예. 심지어는 그 2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까지 했어요.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곧 낱낱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죠. 이걸 믿게 하려고요. 네. 믿어서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난 자꾸 잘 살고 있는데 그래? 내일 보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영생.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주려고요. 네. 사람들이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그건 나 죽은 다음에나 안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 여기인데 현실인데 네. 여기서 우리 나를 복되게 해주셔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하셨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 놓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금을 알아요. 그분이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라는 걸.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질 않죠. 그리고 멀리서 주장하고 내세우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전혀 못 들었는데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불러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 수전절 한겨울철에도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지만 완전히 어둠인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보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마음의 바다, 우리가 부정한 자였는데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라고,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이 영광의 주님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심령에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인 거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삼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인데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여경제매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줬는데 우리 같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이 들려서 감사가 되었다. 나는 항상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세어보면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올해도 감사합니다 였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셨다니 나를 추수하신 주님 그 추수된 기쁨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나를 자유롭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말씀인가 내가 무언가를 들고 가서 보셔요 주님 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에 의한 추수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영원한 것으로부터의 추수이므로 영원히 이 복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뭉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 바구니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고 또 여러분은 첫 열매입니까? 마지막 열매입니까? 질문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로 추수될 우리를 보며 기뻐하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르셨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 또한 그 생명으로 이제는 나 같은 자도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심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주일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외치셨다.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전에 나와 앉아있어도 죄된 나의 속마음과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 상태를 아시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답, 진리를 세상에 주셨다. 그 진리가 나에게 정확한 답, 즉 구원이 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부활로 이루신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모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답으로 붙들고 성령 안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평안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비,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등을 기념하며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부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물, 성령을 상징한다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서 주님 하면서 눈물 짓고 감격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말 괄호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괄호 닫고 써놓은 요한의 강조가 보였다. 부활이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그 빛에 나의 존재의 어둠이 드러나 존재에 대한 무너짐,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나만 바라보던 주인된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모든 시선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추수되는 은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아멘. 마지막에 목사님이 계시록 22장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런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실까?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인데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천국에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니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조금이나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생명의 빛으로. 첫째로 일곱 개가 아니라 일곱 가지가 아니라 아홉 가지를 만들어 놓고 방마다 초안하는 걸 두세 개 놓고 이렇게 밝게 깨끗하게 소재를 다 하고 정결하게 고친 거 수리하고 물론 그냥 엉망으로 된 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를 수선하고 고치고 고쳐도 안 돼 다시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전한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좀 어긋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 그러는데 한 첫 열매예요. A kind of first fruit이라고 NIV는 그랬죠. A kind of예요. 예. 왜냐하면 진짜 the first fruit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a kind of first fruit이에요. 예. 그리고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세상이 끝난다면 그러고 끝나겠죠. 물론. 그런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적어도 뭐 지구가 멸령하면 과학자들이 계산한 것처럼 거의 마지막 끝에는 다가왔지만 아직도 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첫 열매는 둘째, 셋째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한 첫 열매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 첫 열매예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물을 상징한다고 즐거워하는데 물 가로하고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변하는 거죠. 그 비가 제때 내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긴 거지 물 가로하고 성령을 상징한다고 즐거워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어신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물을 주신 거 감사하고 새해도 그렇게 풍족하게 물을 주셔서 다 곡식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이 그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하고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하고 마지막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눈에 어디 있습니까? 예. 거의 4천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관통이 되고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라이프 기빙 푸시고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데 영생을 살도록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